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비틀즈, 머라이어 캐리, 릴 나스 엑스 이 가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틀즈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영국의 4인조 가수단이고요. 머라이어 캐리는 199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여자 가수이자 작곡 작사가 프로듀서입니다. 릴 나스 엑스는 현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1999년생으로 이 힙합과 다른 장르를 본인만의 독특한 음악으로 융합시키는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전 세계 대중음악의 종합적인 성적을 매기고 매주 순위를 발표하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가장 많은 노래를 1위에 올렸던 비틀즈, 가장 오랜 기간 1위에 오른 가수가 머라이어 캐리, 또 가장 오랜 기간 1위에 올린 곡의 주인공은 릴 나스 엑스입니다. 물론 연속 11주 이름을 올렸던 한국 가수단 BTS 방탄소년단도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쨌거나 이 빌보드 핫100 순위에 올랐다는 것은요. 일단 대중음악으로 전세계적인 성공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진기록을 세운 한 노래가 미 언론을 달궜습니다. 빌보드 역사상 디즈니 만화 영화 주제곡이 1위에 오른 적이 매우 드물었는데요. 1993년 알라딘의 The Whole New World가 1위에 올랐었고 그 후 처음입니다. 화제의 노래는 바로 디즈니 만화 영화 엔칸토의 주제곡 We Don't Talk About Bruno, 바로 우리는 브루노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2월 첫 주 다른 어떤 노래보다 판매량과 스트리밍 그리고 방송 횟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엔칸토 마법의 세계는요. 2021년 11월 말에 극장 개봉 후 상영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뮤지컬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콜롬비아 나라의 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데 주인공의 가족이 모두 한 가지의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주인공만이 마법을 부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가족 영화입니다. 자, 이 노래의 흥행에 대해서 Vanity Fair 인터넷 신문은요. 이 음악이 세대적 트라우마와 이민자의 아픔을 위한 치료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해밀턴, 디즈니 영화 모아나, 인더 하이츠 등 흥행 성적이 뛰어난 뮤지컬 영화, 뮤지컬 만화 영화를 제작하거나 음악을 담당한 뉴욕 출신의 이민자 음악가 린 마누엘 미란다의 작품이라는 점도 이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나온 가족영화인 점, 또 다문화, 다인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현상과도 맞물리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인칸토 해시태그는요, 이 틱톡으로 무려 150억 번 이상 조회됐는데요. 청소년 젊은 층 사용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소셜미디어라는 점도 눈길을 끄네요. 인칸토는 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2억 2,800만 달러, 미국에서 9,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또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2022년 2월 첫 번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떠나는 교사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감염증 대유행으로 대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백신 접종의 확대로 학교로 돌아가는 상황과 오미크론 변이와 또 다른 변이의 출현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선택권을 요구하는 등 팬데믹 이후 미국 교육계의 현실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 수업 방침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불안감, 비대면 수업 자료를 만들고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관리자를 상대하는 등 이 삼중고에 지쳐가는 미국의 교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신문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아 교실을 떠나고 있고 인재 굶주린 기업에서는 다른 분야 중에서도 영업, 소프트웨어,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하고 종종 급여를 인상하고 있다는데요.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사립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산업 분야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교사들은 대유행으로 교육과 보육이 뒤바뀐 2020년에 교실을 떠나기 시작했으며 1월과 11월 사이에 교육 부문에서 퇴직한 사람의 수가 거의 5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주나 지방교육기관에서 80만 명 이상의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교육 서비스 부문의 이직은 148% 증가한 반면 주 및 지역교육의 이직은 40%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소매업의 이탈은 같은 기간 동안 27% 증가했습니다. 링크트인에 따르면 사이트에서 새로운 경력을 위해 떠난 교사의 비율은 작년에 62% 증가했습니다. 교사의 급여를 보면 지역과 연공 서열에 따라 크게 다른데요. 국립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학년도에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의 공립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의 연봉은 평균 8만 달러 이상입니다. 반면에 플로리다,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의 교사들은 5만 달러 미만을 벌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교사들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교사들의 고충을 보상해줄 만큼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학교들은 교사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학교 직원 문제 여파로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직원, 퇴직자 및 주방위근을 대체 교사로 모집하는 등 학교를 계속 개방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뉴욕타임스 워들.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간단한 단어 추측 게임인 워드를 비공개 가격에 인수했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조시 워들이 만든 이 게임은 처음에는 계속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2021년 10월에 출시된 이 게임은 인기 급상승 중인 1일 단어 퍼즐로 몇 달 만에 수백만 명의 1일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사용자는 다섯 글자 단어를 추측하는 여섯 번의 시도를 하는데요. 많은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결과를 공유하기로 선택합니다. 지난해 11월 1일 90명의 사용자가 있었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거의 2개월 이후 그 수치가 3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워들은 뉴스 매체의 게임이 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워드 인수는 2025년까지 디지털 구독자를 1000만 명까지 늘리고자 하는 뉴욕타임스가 십자말 풀이와 같이 구독자가 즐길 요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뉴욕타임스는 2011년 유료화를 도입한 후에 디지털 콘텐츠 강화를 통한 독자 유인 정책을 펼쳐왔죠. 또 최근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게임과 퍼즐 업체를 잇따라 인수하고 있는데요. 중소게임 및 퍼즐 업체를 인수한 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함에 따라 구독자를 늘리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3분기에 게임, 요리와 제품 리뷰 웹사이트인 와이어 커터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5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스포츠 전문 매체인 The Athletic을 인수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받은 뉴스를 되짚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박형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현지 날짜로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발사 소식이 뭐 당연히 주요 뉴스를 장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 발사였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2017년 이후 약 4년여 만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주변국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여전히 외교를 통한 해법을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제재 등을 비롯한 추가 대응 조치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30일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도발적이다라고 규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매우 강력히 규탄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과 대응할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최근 대북 독자 제재를 가했고 안보리 내에서도 제재를 추진해왔다면서 나는 북한 미사일로 인해서 위협받는 한국, 일본과 함께 대응할 다른 옵션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관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옵션이란 제재를 포함해서 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수단들을 한국, 일본과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방부 측에서는요, 군사적인 대응 옵션을 시사하는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30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외교적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라는 점도 얘기를 했는데
예.
하지만 분명히 김정은은 다른 길로 가길 원하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 군사적 준비태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계속된 위협에 대한 대응도 할 거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요, 이 백악관에서 북한을 주제로 일요일 오후에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월 30일 오후,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오후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화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북한만을 주제로 브리핑이 진행된 것은 네, 이례적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로 책임을 물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북한의 더 이상 도발 수위를 높이지 말라면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부 전직 미국 관리들은 훈련 재개 또 미사일 방어망 확장 등 군사적 조치를 실용적 대응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의 전략자산 재배치,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작전 전개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라고 하죠. 이 체계를 적극 활용해서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에 무기를 이전하고 확산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요 기관시설이나 군사지휘소, 무기생산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해서 운용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가능한 옵션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만큼 동맹국하고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네요.
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의 제안인데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실전 상황에서 중거리 미사일 등을 요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영내에 추가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겁니다. 세리모 전 조정관은 제재 옵션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추가 경제 제재가 최상의 방안이지만 중국이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대신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와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만큼 미중이 대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물밑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냈죠. 앤서니 류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추가 독자 제재,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갈수록 효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류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 기관 또 개인은 물론 해외의 북한 대표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한 제재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가 많은 은행들이나 기업들이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제재 부과를 원한다라는 증거를 행동으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억지력 과시와 제재 부과만으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 압박 정책에 관여했던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미한연합준비태세 또 동맹 방위공약 등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자체로 중요하다,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동맹국 미국에 대한 북한의 주요 공격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략자산 순환 배치 등 힘을 과시하는 조치들이 북한 지도부를 억제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루어 전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 등도 협상 국면에서는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멈추도록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협상을 통한 합의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권 분야 뉴스도 있는데요.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국제행사에서 연사로 잇따라 초청돼서 관심을 끌었죠.
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가 지난 29일 영국 명문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강연 행사 TEDx가 개최한 행사였는데요. 옥스퍼드 컨퍼런스 2022 이 행사의 주요 강사 중 한 명으로 초청된 겁니다. 박 대표는 청중에게 북한 인권을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인류애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날 강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한 상황에도 좌석당 22파운드에서 89파운드, 미화로 30달러에서 120달러에 달하는 입장료가 모두 매진돼서 행사장 150여 석이 꽉 찰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주최 측은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는 18일에는 런던 정경대 LSE에서 그리고 21일에는 본머스 대학에서 계속 강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는 탈북민 출신이죠. 티머시 조. 이분도 대학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조 씨는 과거 영국과 유럽의 기독교 복음과 세계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캠브리지 대학의 기독교 유니언의 초청으로 오는 11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측은 조 씨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북한 꽃제비 출신 조 씨의 과거 증언이 매우 강력했다면서 조 씨가 추구한 희망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학생들에게 조명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 씨는 김씨 정권의 권력이 아무리 생명을 위협해도 인간의 사랑을 짓밟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현 씨하고 티머시 조가 영국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영국 지방선거, 이때는 보궐선거였는데요. 여기에서 맨체스터 수도권 지역의 보수당 소속 구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네, 박 대표와 조 씨는 올해 5월 실시되는 선거에도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제재와 이에 따른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또 탈북민 출신 인사들의 강연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희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5년 6월 20일 하와이에 도착한 천연희는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와이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와이 한인사회에 깊은 관심을 두고 한인교회와 한인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도 12, 13세 때부터 교회에 나간 천연이는 하와이에서 첫 삶을 시작한 마우이 섬에서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 말 오하우 섬으로 이주한 뒤에는 새롭게 개척된 한인 기독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한인 기독교회는 이승만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명지대학교 김점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 한인 기독교회는 1918년 12월에 이승만 지도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독립해서 새롭게 개척한 교회인데요. 당시 그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 지도자들이 굉장히 친일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한인 사회하고 이 감정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인 감리교 선교부 지도자들의 그런 그 친일적인 발언 또 행동으로 인해서 이 한인들이 스스로 독립을 해서 그 한인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한 일을 이제 1913년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하면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천연이도 자신의 기록에서 한인 기독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이곳이 독립적이고 민족적인 성격을 띈 교회라고 생각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사람의 독립교회로 한국 사람이 자치로 해갔다. 예수교 선교부에 1년에 내는 것은 내어도 누구의 절제도 받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재정과 모든 것을 자치로 하여 갔다.
천연이는 또 1924년 3월 18일 첫 남편인 길찬록과 이혼하면서 두 아이를 한인 기독학원에 맡겼습니다. 김점숙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 한인 기독학원의 모체를 한인중앙학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인기독학원의 출발은 한인중앙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인중앙학원은 1906년에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에서 만든 이 한인기숙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인기숙학교를 운영하던 와드만 감리사가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들이 와드만 감리사에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와드만 감리사는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에 취임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시 김점숙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13년 2월 3일에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드만 감리사가 이승만에게 한인 기숙학교 교장으로 취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그래서 1913년 8월부터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한인기숙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인기숙학교 교장이 된 이승만은 이해 9월 학교 이름을 한인중앙학원으로 바꿨고, 이 한인중앙학원이 훗날 한인기독학원으로 이어집니다. 천연이는 자신의 기록에서 이승만이 발행하는 태평양 잡지와 국민의 기관지인 국민보가 배달되는 날을 기다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와이 한인사회와 고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연이는 시종일관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 지도자였던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애국정신을 북돋우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침이 시의에 맞는다고 판단했고, 시종일관 이승만 지도하에 있던 단체와 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면 당시 국민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승만과 대립하던 박용만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고 명지대학교 김점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천연이는 그 박용만이 군무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군무라고 하는 거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인을 이제 양성하는 데 박용만이 주력을 했는데, 천연이는 그것이 그 조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제히 압제하에 있고 그 하와이에 다 늙은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언제 독립을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이는 이 박용만이 지방열을 부추기지 않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애국자고 인도자라고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천연이는 이승만이 군무를 중시하는 박용만과는 달리 정치와 교육과 종교 방침으로 일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연이가 하와이에 도착했을 당시 하와이 국민회는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국민회에 관해 천연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와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니 다른 나라 사람에게 피해를 보아도 호소할 길이 없으니 우리 해외 동포들이 단합하여 우리 백성의 의회, 한국 백성의 국민회를 조직하고 이름을 국민회로 하고 이 나라 정부로부터 인장을 받았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는 국민회가 한국 민족 단체회였다.
천연이가 하와이 국민회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록 곳곳에서 자신이 하와이 국민의 지지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연이는 하와이 국민회를 미국에 온 한국 백성의 의회로 재미 한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한국 민족 단체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연이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하와이 국민회 통상회의가 조직화하는 과정과 절차, 국민의 지도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국민의 분쟁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천연이는 또 1919년 3월 15일 여성 대표 41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 부인 구제회를 조직하자 마우이 섬에서 회원이 되어 평생 대한 부인 구제회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한 부인 구제회의 주요 활동은 구제품이나 구제 물품을 구하는 대로 한국에 보내는 것과 서재필, 정한경, 이승만 등 미국에서 외교하는 분들을 후원하고 신정부의 외교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 부인 구제회 회원들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인잇에 태국수를 놓아 수봉하였고 떡장사, 묵장사, 대구 뜯어서 묻혀서 단지에 놓고 파는 장사를 하고 전쟁밥을 만들어 파는 등 다양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연이는 대한인 동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대한인 동지회는 이승만이 제안해 설립된 단체였고 천연이가 이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명지대학교 김정숙 교수는 설명합니다.
대한인 동지회는 1921년 6월에 이승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단체가 만들어진 이래 천연이는 이 대한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인 동지회에서는 하와이 한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지 식산회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한인 98명의 투자금을 모아서 이 회사가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100불이었는데 천연이도 이때 5주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천연이가 이 대한인 동지의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연이는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국민회와 대한 부인 구제회 그리고 대한인 동지회 등 각종 단체에 활발하게 참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이 천연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명지대학교 김정숙 교수의 말을 들어봅니다.
이 천연이와 같은 이민 1세대들은 한인 교회와 한인 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이 생명부지 땅인 미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녀는 한인 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이 한인 교회와 한인 사회단체는 떠나온 고국과 그녀를 이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이는 그곳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떠나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또 고국 독립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따라서 그들이 미주 한인사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중심에 한인사회단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마지막 시간으로 천연이의 사회 참여 활동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뷰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대공황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45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대.
1929년의 주식시장 폭락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제조업으로 유명한 도시 디트로이트의 한 실직 자동차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던 상황을 떠올리며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자리를 찾아서 쉐보레 공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아직 밝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경찰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쉐보레 공장 고용 사무실로 가지 못하도록 손을 저으면서 멀리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자동차 회사로 향했습니다. 쏟아지는 눈을 맞으면서 눈길을 헤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반드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닷지 자동차 회사의 고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살집이 두터운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이죠.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위기로 농민들도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텍사스의 한 농부는 평생 돌보던 농장을 잃었습니다. 이 농부는 입을 옷이 없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농부는 가족을 데리고 텍사스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일자리를 찾아갔습니다.
1929년 10월, 미국의 경제 위기는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됐습니다. 주가 폭락이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경제가 아주 서서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1931년과 1932년에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고요. 1932년 말이 되자 미국 경제는 거의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국민 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입니다. 보통 1년간을 단위로 하며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재는 척도가 되는데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한 뒤 3년 동안 미국의 국민 총생산은 거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인 평균 재산 수준은 25년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20년대에 찬란했던 경제 성장과 번영으로 미국인이 누렸던 풍요는 더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에 쌓아올린 모든 이익과 성공이 물에 씻겨 내려간 듯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가 불과 4년 만에 3%에서 25%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32년에는 노동자 서너 명 중 한 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 고용 수치에 농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을 제외하고 미국인에게 식량을 제공했던 농부들은 대공황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같은 남서부 지역 주들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지역 농부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자연재해까지 닥쳤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땅이 말라붙었고 바람이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농부는 이 온갖 먼지 때문에 일부 농민이 농장을 버리고 떠났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농부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남았다. 우리는 살기 위해 싸웠다 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온갖 먼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고 있었다 라고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농부는 작물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가꿨지만 작물을 얻지 못했고 5년 동안 5번 농작물 수확에 실패했습니다.
생산량 감소와 실업률 증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증권시장이 붕괴하고 난 뒤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공황에는 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위기에 빠졌지만 당시 연방정부는 미국인들이 은행에 예치한 돈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659개 은행이 폐업을 선언했는데 이들 은행의 총 보유액은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폐업한 은행의 숫자는 그 두 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 숫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은행이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은행에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제이크 김 씨는 미서부 유타주에서 정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유튜버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쓰는 북한 이야기 이북놈 TV의 제이크 김입니다. 네, 이북놈 맞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듯 고개를 살짝 돌리고 앉은 이 남성.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버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는 여느 탈북민 출신 유튜버들처럼 이 북한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주제를 정합니다. 그들은 왜 세뇌를 당하게 될까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북한의 세뇌 교육 방법은 지난 8월 이북놈 TV 첫 방송으로 올라온 영상물입니다.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만큼 제이크 씨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일화도 듣게 됩니다.
그건 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이분들 다니는 직장에서도 김일성 동상이 곡을 하러 갔어요.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옆에서 곡을 하는 애인한테 속삭였어요. 너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울겠니? 여자분이 곡을 하다가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힘들게 참았죠. 웃음 참는 게 울음 참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시죠? 이 여자분 그때 웃음을 참지 못했다면 그냥 그날로 인생 끝나는 거였죠.
제이크 씨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저는 2009년에 탈북을 해서 같은 해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요. 한국에 한동안 살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제 인생 스토리를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입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탈북민 이민 1세 제이크 김 씨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아예. 심지어 뭐 노을스가 좋은 나라고 뭐 사우스가 나쁜 나라인지 막 이렇게 이 정도도 헷갈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가다가 다 이제 집에서 그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게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도중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막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그냥 집에만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하도 답답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라고 시작을.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 공부하고 가족을 돌봐도 이전보다 한가해진 시간을 활용해 볼 것이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제이크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자신이 올해 유난히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유튜버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이제 노을스쿨에서 왔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안 보이고 있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만약 걔가 죽으면 누가 북한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제가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아 그래 그럼 그런 어떤 정치적 이슈 그리고 어떤 북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그럼 그것으로 어떤 소통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인권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이슈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싶고.
올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 돌았던 때 받았던 질문이 계기가 되면서 생각만 했던 일을 실천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제이크 씨의 이북놈 TV에는 미국에 정착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재미있게 다루는가 하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진행합니다. 이스케이핑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영어 채널을 따로 마련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담았습니다. 영어 영상에는 당신이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If you were unlucky enough to be born
만약 여러분이 운이 나빠 이런 지옥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청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제이크 씨 자신에게도 던졌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나라 북한에 대해 깨닫게 해준 배경과 사건들, 제이크 김 씨가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게 북한을 탈출한 이유가 됐습니다.
제 고향이 일단 북한에서 큰 도시였는데, 근데 저희가 살던 곳에서는 그렇게 탈북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갔다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도 진짜 어떻게 갔지? 그게 굉장히 큰 일처럼 우리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제이크 씨는 2009년 탈북한 이후 공개적으로 알려본 적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는 남한 사회 동경이라든지 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바깥 세상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바깥 세상이 지금 나의 삶보다 낫다는 어떤 그런 막연한 희망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막연한 희망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첫 번째는 제 아빠 때문에 제가 탈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빠는요, 아빠가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이 퍼블릭클리 말하는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채...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
제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북한군의 장교였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 군복무를 한 부대가 좀 특수부대? 스페셜 유닛 그런 부대인데, 그것을 뭐라고 불렸냐면요, 잠바 부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북한군의 국방장관을 하던 사람이 김창봉이라는 사람인데, 사람의 파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군인들이 오히려 김일성보다 그 사람의 명령을 더 따르고 그 사람에게 더 순종하고 그 사람을 더 존경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때 군대가 진짜 군대였다. 지금 군대는 다 도둑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때 당시 그 김창봉의 권력의 파워가 굉장히 세져갖고 굉장히 인기도 많아지고 하니까 김일성이 이제 거기에 위협을 받은 거예요. 북한엔 2인자가 존재할 수 없어. 2인자가 존재한다는 순간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이크 씨는 일명 북한의 잠바 부대로 알려진 특수부대 소속된 아버지가 1969년 숙청된 민족보위상 김창봉 이후 불명예 제대를 한 후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이제 옛날에 좋은 학교도 다니셨고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으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빠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부업으로 일도 다니면서. 그 금장사, 골드 비즈니스가 북한에서는 불법이거든요. 이게 금은 전부 다 흉성자금으로 김일성 39호실 그쪽으로 다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제 그런 금장사를 너무 크게 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화교들 있잖아요. 중국인들. 이 사람들하고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하면서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감옥에
금장사에 이어 골동품 장사까지 벌이던 아버지는 감옥을 오갔고 바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뭐 제가 제 아빠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얘기하자면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그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처참하게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몸무게가 이제 30kg까지 줄어들어요.
책 읽기와 글쓰기에 늘 시간을 보내셨던 존경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떠올리는 제이크 김 씨. 유튜브에 올린 탈북에 필요한 네 가지 중 한 가지. 바로 탈북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유를 풀어나갔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 한 달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